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12장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 있다.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기까지 꺾어진 갈대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는 귀신이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시자 그가 말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고을이나 집안도 갈라져 싸우면 오래갈 수 없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야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모독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가 가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마음이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 있다고 선고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 선생과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땅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쉴 곳을 찾아 물없는 광야를 헤맨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옛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악한 영은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있지 않으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악한 영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그 집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된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스가랴서 제3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루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을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백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약소국으로 타국의 침략에 길들여져서 차라리 종노릇이 편하다는 좋지 않은 습성들이 잔재해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 그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길들여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민수기 10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종은 한마디로 책임의식이 없어도 되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간 편안하다는 무사 안일주의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는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동료에게는 오히려 주인 노릇하는 이것이 종의 습성에 젖어있는 소인배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종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연약함으로 종노릇합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주도합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경에 종노릇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사울의 변명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연약함으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사상의 정신의 종노릇합니다. 본문의 구절 같은 내용이죠. 가풍이나 또는 무속적인 일이나 유교, 뉴에이지, 시대에 따라 흐르는 소문에도 민감하고 성경 말씀이 아닌 것들에도 두려워하고 예민해집니다. 세 번째는 날의 종노릇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할 수 없는 날을 가리며 신앙을 하면서도 절기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역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일의 종노릇합니다. 가정일, 직장일, 늘 일을 두고 고민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고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닥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할 수도 있고 일에 매여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일을 나의 수하에 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으로 종노릇하는 다섯 번째는 정욕의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중에서도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음을 야고보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이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이죠. 왜냐하면 이미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종노릇 할 때가 지났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들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종노릇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도도 친구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당부합니다. 우리는 당당한 주인의 아들입니다. 다만 사랑의 종노릇할 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아들이 노예 노릇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연조차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에 자연조차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7절 9절 말씀 중심으로 아들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기록됩니다.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상반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만이 유업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은 종인가 아들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들의 면모로 은혜를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없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천국도 내가 없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종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저 당장만 배부르면 좋고 주인이 옆에 없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종들은 땅에서만 복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면 장차 있을 아버지 영광을 바라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기쁘게 천국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초라하다고 무시할 것도 없고 훌륭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충성된 자녀가 더 큰 영광을 받을 뿐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라.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런 원리는 지상에서는 어울리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아들의 면모를 잃지 맙시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있어서는 종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비굴한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결코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상과 일과 날과 정욕에서 자유를 넘치도록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 신권능의 주라 그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18장 17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한편으로 갈등 상황 해결 방법이라는 공통 주제를 놓고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고 사람 사이의 갈등이 경우마다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읽은 17절 말씀은 법적 다툼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였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17절 말씀이 1차적으로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재판의 범위를 확대해 본다면 먼저 고대 유대인 공동체의 장로들 앞에서 소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원로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로 시선을 돌려보면 지역교회에서 재판 비슷한 장면이 생긴 경우입니다. 교회와 재판이라는 말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잘 안 어울리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변호사님 하고 말하는 것은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합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역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두 분 이상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죠.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한 지역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 또는 두 그룹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생겼고 재판에 상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로의 자격 요건을 매우 상세하고 엄중하게 알려줍니다. 지역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장로직을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서 갈등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은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현명한 재판관이나 지혜가 쌓인 장로님은 이해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진술과 변론이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앞서 13절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고 했죠. 두 사람의 사연이 있을 때는 두 사람 모두의 사연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갈등이 지역교회에 생기면 장로님들의 마음이 참으로 아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목자로서 지역교회 지체들을 섬겼는데 그렇게 보살핀 사람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할 때 그리고 그 갈등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언뜻 보일 때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장로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죠. 지도자들은 참으로 힘들고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크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섬기는 지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18장 18절에서는 17절에서 본 변론이나 반론 등과 완전히 다른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네, 강한 자 사이의 대립은 의외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양쪽의 의견과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해결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쌍방의 동의하에 어느 하나의 해결책을 채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둘 중 한 가지를 택하기 위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경우, 예, 아니요 형태의 심각한 질문에 봉착한 경우 유대인 공동체가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18절 말씀을 참으로 재치있게 번역했네요. 동전 던지기는 언쟁을 끝낼 수 있다. 네, NLT 번역은 오늘날의 독자에게 2분의 1 확률을 확실히 설명하는 방법 같네요. 동전 던지기는 운동 경기에서도 양쪽 편이 모두 수긍하며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만 확률이 정확히 반반이 아니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2분의 1의 확률을 양쪽이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견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동전 던지기이죠.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구약시대에 사용하던 의사결정 방식을 신약시대에 적용할 때는 많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 언약이 정립되면 너희는 제비 뽑아 교회를 결정하지 말지어다 하는 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오판에 빠질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때 성경에 명시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 것으로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제비뽑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모두가 오늘날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 위를 걸으신 때는 구약시대였고 오순절에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교회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사도들을 통해 질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지혜로 장세전에 교회를 계획하셨지만 때가 되었을 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교회가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진행된 과정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신약시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완결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의사결정을 위해 제비를 뽑는 장면은 오순절의 성경이 임하시기 이전 가룟유다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11명이 된 사도들이 한 명을 충원할 때 나옵니다.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두 명 있으니 그중 한 명을 정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린 방식이었습니다. 타당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비뽑기는 일종의 게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병사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듯이 말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초자연적인 표적이 점차 줄어들었고 교회 지체들이 기도하고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로 나아갔음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의사결정 방법은 회의 참가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 교회에서는 18장 19절에 제시된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법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잘 조정을 해서 또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결정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갈등은 법적인 다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 형제에게 심하게 화가 난 경우는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한 형제가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걸린 형제의 경우를 이야기하다 보니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평소에 제가 참으로 격이 없이 지내던 자매님이 있는데 제가 신경이 몹시 날카롭던 날 다른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그 자매님이 하는 말에 대해 제가 짜증 섞인 반응을 하며 화를 내었고 그날 그 자리에서 자매님은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일정한 안전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